예, 계속 예,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기만 하라. 예, 지난주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오늘은 두려움을 빼고 믿기만 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구절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 모시고 오는데 중간에 사건이 벌어져서 지체되고 또 회당장 집에 있던 하인들이 와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제 죽었다고 완전히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 딸은 살아나.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도 뭐 그런 일이 많겠죠. 지금도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게 그냥 눌려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너 이거 취해 가져. 이렇게 하신 그 은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은요? 약속에 해당되는 말씀.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제가 자꾸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저런 약속을 붙드시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지금 지난주 중복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초청을 할 때 힘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낙심되고 의심하게 되고 뒤로 퇴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힘이 막 나요. 근데 막상 집에 가보면 손이 풀려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을 우리 수없이 경험해요. 그런데 계속 어떻다고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상황은 아무런 일도 없이 쉽게 믿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아 물론 신경 써요. 여러분 평온할 때는요. 그렇게 믿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물론 신경 써야 되는데 별로 가치를 몰라요. 근데 암담한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믿음이 준비 안 된 걸 보고 이제 애달파하지요.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안 돼. 타계에 넘어가야 돼. 예, 그런 일들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고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자, 믿음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배 타고 가다가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데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잖아요. 물 위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했는데 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면 나를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다가 물 속에 빠졌지요. 물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하셨죠. 자, 아브람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 뭐 5년 몇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무 기색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꾸 늙어가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오면서 데려왔던 다메섹에 있는 어떤 종을 하나 또 구했었어요. 그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것도.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지만요, 중간에 자꾸 믿음이 약화되니까 뭐 합니까? 다른 일을 자꾸 버려요. 이러면 점점 더 일이 꼬여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태어났는데 100세에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왜 75세였는데 100세까지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정도의 믿음을 가졌더라면, 100세 때 가졌던 믿음을 76세 때 가졌더라면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한 50년 더 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뭐를 내가 더 보완해야 될지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아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 수준을 알아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100이 작동돼야 되는데 시몬이 지금 50 정도 혹은 70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떵떵거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허세지요. 허풍이잖아요, 허풍. 예.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너 그 믿음으로는 못 이기는데 사단의 저걸 못 이겨.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이 사단아 그를 시험하지 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요,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신약의 원리가 그래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개념이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줬어요. 이 생명을 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안에 능력이 있어. 이길 능력이 있어. 너 힘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어떻다고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놈이 덤비면 하나님이 딱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신약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마귀의 무기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우리를 공격 못해요. 다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삼킬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자를 눈여겨보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누떼들이 막 가면 어떻습니까? 혹은 들소떼들이 가면 큰 놈을 공격합니까? 애송이를 공격합니까? 예, 애송이를 공격하잖아요. 왜?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마귀 공격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준비 안 됐으면 공격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금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들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의 길들을 확고하게 알아서 무장하면 마귀와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 겁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언제 떨어진다고요? 언제 약해진다고요? 염려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 날 믿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게 된다고요. 걱정하게 된다고요.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에 뭐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게 확인돼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상태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사람을 쫓아와요. 쫓아와서 닭에 삼아요.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자, 믿는 것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왜 또 염려할까요? 결국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왜 안 믿어집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그걸 사용할지를 몰라서, 있는지도 몰라서, 그리고 늘 방식이 옛날 세상에서 살던 방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늘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지요? 못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뭐가 보여야 자꾸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넘어갑니다. 연결해서 봅니다. 자, 믿음이란. 자,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자, 우리는요, 은연 중에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떤 희망사항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걸 자꾸 붙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대사항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뭐, 자기가 상상을 해. 자기가 뭘 보고 나서, 아,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믿음은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준비해놨고 너희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계획했으며 어떤 자리로 나와라. 믿고 나와라. 보지 않더라도 믿고 나와라. 이런 은혜의 약속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해보고 아, 나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엉뚱한 데서 근원을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베풀고 예전의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은 너희들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만지는 모든 것과 복이 되고 그렇게 복된 길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예비해놨어. 지금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지만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위에 여러분이 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막연히 희망사항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약속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면 그 약속대로 여러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저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시한 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어로 보면 빌리브랍니다. 빌리브. 신념이든 페이스 믿음이든 빌리프의 믿음이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확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주어진 저렇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는 그게 뭐라고요? 페이스라는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뭐예요?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걸 행동할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확신도 행동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자기가 붙들고 행동할 거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라는 믿음을 실행할 수 있고 또 내가 확신을 가졌던 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행동을 못해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 정리되시지요? 예.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크기를 따진다면 사랑이 제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 소망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반응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반응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두 가지 다 포함돼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했을 거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올 것이다 그 얘기했다면 그건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들 이런 걸 다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안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여러분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점쟁이 얘기 아무리 들어보세요. 믿음 생기는 거. 엉뚱한 믿음 생기겠지요. 예. 도리어 점쟁이 말 들으면 무서워요.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도리어 더 무서워요. 겁이 나. 자,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자꾸 들을 때.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 믿음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예,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저런 구원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밑줄 치고 색칠해 놓고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미 이 믿음이 있고요,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어떤 믿음요? 이게 페이스라는 믿음이 작동되고 있어요. 이 페이스라는 믿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초자연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내가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사실 있었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지금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을 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자, 이게 믿음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50을 줬는지 70을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어떤 사람은 70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을 줬다 그러면요. 그냥 자기 준 분량대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하나님을 준 만큼 요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 대로 내가 반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분량 따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줬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어떻든 간에. 왜? 초자연적인 세계를 내가 믿으면 되니까. 작동이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구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동일하게가 어느 걸 꾸밉니까? 동일하게가 저 노란색을 해서 좀 그러네요. 자, 동일하게가 보배로움을 꾸밉니까? 믿음을 꾸밉니까? 좀 헷갈리죠? 어순이 동일하게 보배로움. 그럼 동일하게라는 부사가 보배로우는 형용사를 꾸미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봅시다. 자, 동일하게 그다음에 보배로운. 보배로운은 믿음을 꾸미는 걸 알아야.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믿음이 중요한데 여기 핵심이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법상 헷갈리니까. 자,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고요. 그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거예요. 맞죠? 예. 그런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저걸 받았습니다. 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또 다른 믿음이 또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걸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서 부연 설명합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요. 요 조금 전에 말했던 믿음과 달라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9장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쭉 얘기해요. 자, 저에게는 뭐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요 사람에게는 요고 저 사람에게는 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을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걸 보면 아닌데 나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준 것 같은데 목사님은 뭐 모두 다 공통으로 믿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보배로운 믿음 받았고 뭐 했다는데 저 얘기 들으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하고 달라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걸 뭐 하라 합니까? 이걸 일명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이걸. 그렇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예언한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손만 얹으면 병이 나.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그 사람 옆에 가면 부럽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런 거 좀 주시지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으라 한번 하고요. 받았으면 좋겠죠? 예,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너 말이야, 병 고치는 은사 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맨날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너 주위에 올 텐데 너 견딜 수 있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짜증날 것 같아. 아, 처음에는 좋아해요. 근데 좀 지나면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그 환자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이 제 이 마음에 막 느껴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다 품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저는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지나가 봐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베드로처럼 호세 부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은사들도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알아야 그 감당이 돼야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런 것이 더 비춰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냥 나 오늘 피곤해 내일 와. 아,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나 피곤해 나 잠 좀 자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권을 드리고 헌신한 종 아니면 종된 자세가 아니면 저거 하나님 주셔도요 사람 시험들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돼서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또 준비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 낙심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은사를 우리가 은사라 그러는데 성경은요 은사라고 얘기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내심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은사라고 표현 안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내심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병고침, 예언함, 방언함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게. 자, 그래서 이때 저 사람 믿음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른 믿음인 거예요.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서. 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의 차이점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 보고 은사는 뭐야 이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걸 다른 말로 기프트예요. 영어로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선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구원 받은 게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게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사를 많이 베푸셨어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 뭐라고요?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푼 내용들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성령의 나타내심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저거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고린도서 12장 7절 킹제임스 역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저게 우리의 개역 개정판이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이해가 쉽지요? 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은 어떤 특별한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사역에 사용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내심인데 저것을 우리는 그동안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사라고. 근데 사실은 은사는 또 더 크게 성령의 은사 그러면 해당돼요. 조금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도 은사고 그런 걸 많이 받아 있지요.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또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믿음, 그래서 두 종류가 딱 있어요. 근데 위에 것이 뭐라고요? 저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고요. 저 밑에 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그게 저 밑에 거는 모두가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거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을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믿음은 내가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받게 되고 점점점 힘을 냅니다. 복음을 자꾸 들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힘을 세게 주면 믿음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믿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은혜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자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지난주도 말씀 언급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저거는 뭐예요? 율법대로 살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뭐 했습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너 할례 못 받았지. 넌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 받은 자에게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자, 믿음은 뭐가 역사해요? 뭐로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요. 믿음은.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받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으로 받은 믿음,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준 믿음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요.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복을 많이 주셨네. 참 저 사람 좋겠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침받아. 병이 고침받는데 나는 안 일어나. 아, 저 사람 참 좋겠네. 근데 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나?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돌아와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잠시 좀 생각해보면 근데 나는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고침 받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셔? 참 그러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사랑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역사했으면 뭐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잘된 거니까 축복하고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내일처럼. 그렇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난 안 돼? 이건 꼬여있는 심정이에요. 이건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지금. 지금 이기심이 흐르고요. 시기 질투가 흐르는 거예요. 그 여기는 믿음이 역사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 됐어.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도 역사하셔. 이렇게 믿고 주장하고 나가면 낫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요. 근데 그런데 나는 덜 사랑하네. 이렇게 사람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 사람의 역사 나타나는 걸 우리 기뻐하고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저 이렇게 하나님 하셔.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믿음이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작동이 된다고 해요. 내게 잘한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꼬여있는 심정으로 뭐라고요? 사랑이 오다가도 딱 멈춰서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고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역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히 여겼다 했잖아요. 내가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요.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믿음의 역사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절대 차별하지 않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전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힘을 얻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맨날 날라리 짓을 하는 사람 같은데 왜 저 사람이 그러고 나는 신실하게 헌신하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이 순간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할 환경이 안 돼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안 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여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으면 믿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자 신뢰가 안 되면 믿음이 작동이 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낌으로 보려고 했잖아요. 그 느낌으로 보면 안 되고 말씀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는요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것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침뱉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의 표징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집니까? 이게 나중에 깨달아져야 느껴지지요. 이걸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느껴지지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안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느껴가지고 받으려 하면 안 되지요. 순서가 틀린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지금 이 하늘 공중에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그거는요 느낀 상황이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요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줬다 확정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그게 여러분의 심령의 요 머리 말고요 요 심령에 딱 터전이 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 없이 서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 사랑이시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와서 뭐 만져줬다, 기분이 좋아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마귀로 인하여 이 땅에 피폐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옥에 그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알게 되면요, 너무나 비참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자업자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질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지불함으로, 따르기는 안 돼요. 자기 아들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자꾸 생각해보면. 그걸 여러분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자꾸 안 느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느끼려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런 내용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치가 보여요. 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날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은요 거의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럼 너무나 사랑하면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들이 사랑에 강권해져서 목숨 걸고 사단과 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살아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모르면요, 잘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왜 살리셨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들었으니까 살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살렸다. 이거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구약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느라. 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도 해당돼요.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도 해당되고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뭐예요? 조금 사랑하다 말다가 사랑하다 말다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 안 하는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영원한 사랑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뭐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저걸 신뢰해야 돼요. 저 말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마셔야 돼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소리 듣지 마시고 저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 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지금 제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을 봤어. 근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도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한 걸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걸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사랑한 걸 저들이 알게 하려고 내 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게 진리인 거예요. 저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약속들, 이 사랑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자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딴소리 들어와서 사랑하기 뭘 사랑해 이런 걸 배척하고 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진리예요. 그리고요, 이 진리들은요, 내가 읽을 때 머리로만 와요. 일단은. 어떤 사람은 이미 하도 많이 묵상해서 요 안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위에 성경을 지금 읽었다면, 처음 읽었다면 그 말은 진리인데 우리의 머리만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요 머리를 이해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요 지식이라고 나와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그래요. knowledge라고 그러고요. 원어상으로는 이 지식은 뭐라 그래요?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 어떤 지식의 상태를 말해요. 요거는 뭐예요? 요 그노시스 지식은요. 여기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요런 지식이에요. 자, 성경에는 지식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요게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지식이 있는 게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자,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어요. 자, 지식하고 이제 아는 거하고 달라요. 같은 안다는 지식이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요 안다는 거는 뭔가 하면 기노스코예요. 요거는 동사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 내 속에서 지금 작동이 돼. 요게 뭐라고요? 지금 저 지식이 지금 동사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저걸 부인할 수가 없어. 저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기노스코다.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들어서 머리에 알고 있는 거죠. 여기만 기억되는 게 뭐예요? 그노시스예요. 근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마음에서 기쁨이 있고요. 작동이 돼요. 그게 기노스코 상태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랬어요. 아까 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노시스에서 지식에 넘치는, 다르게 말하면 지식이 확장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뭘 한다고요?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아까 뭐라고요? 머리만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머리만 접수된 게? 이론만 되어 있는 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이것이 좀 넘쳐났어. 확장됐어. 그러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걸. 이건 명사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 지식이 내 속에 무장돼서 이제 작동이 돼. 그게 뭐라고요? 자,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게 뭐라고요? 기노스코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노시스가 있는데 더 확장된 그노시스, 이게 더 확장됐어요. 더 넘쳐요. 그러면 예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걸 표현하기를 에피그노시스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건 명사예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가지고 내 속에서 작동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기노스코라 그래요. 표현을. 요건 동사예요. 예, 여러분 알고 있으면요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기노스코라 하는데, 그건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알고 있는 상태의 지식이 뭐라고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자, 좀 다르죠? 자,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로 넘어가는데, 그노시스가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면 옛날처럼 살지 않아요. 뭔가 알기 때문에 확신이 서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감정이 달라지고요. 힘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봐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옛날과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노스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저 기노스코 상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혹은 치유에 대한 것도요. 저렇게 가야 돼요. 자, 이걸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자, 하늘로부터 뭐가 옵니다. 자, 이렇게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요게 기노스코 상태인 거예요. 에피기노스코 지식으로 또 가게 돼요. 아빠, 아까 기노스코 상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뭐예요? 이제 믿음이 작동되는 상태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고 기노스코 상태까지 또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요게 뭐라고요? 에피기노스코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지식을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노스코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요. 먼저 알아야 담대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담대하게 여러분 싸우는데 그놈이 막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힘을 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놈이 밀려가잖아요. 그때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에피기노스코의 지식을 실행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환난과 어둠이 와도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히 알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제 버텨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 떠나가 막 싸워요 막 씨름해요. 그러다가 그놈이 밀려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샬롬의 평강이 넘치고 승리해요. 요게 에피기노스코 상태로 간 거예요. 여기 가면 여러분이 평강이 넘쳐요. 자유해요. 안식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는 뭐예요? 에피그노시스와 기노스코 상태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싸울 수 있죠. 싸워서 밀리고 막 서로 하다가 결국 여러분 이겼다. 그러면 에피기노스코로 상태로 승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돼. 여러분 안 돼. 그럼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야 하나님 널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게 기노스코 상태로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뭐 그걸 준다고 하나님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내 그놈이 밀려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게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이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준 게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준 것을 알아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구약은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너에게 이미 다 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이것을 계시해 달라고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려면 자, 믿음이 활동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알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자 오늘 두 번째 찬양이 딱 여기 맞아요. 오늘 선곡 참 잘하셨어요. 늘 잘하시는데 오늘 예, 선곡 참 딱 맞은 것 같아. 제가 언급도 안 했는데 우리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렇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차원이 높은 차원의 내용을 다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그 다음에 에피기노스코 지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에피그노시스 지식이 뭐라고요? 기노스코 상태라는 거죠. 지식. 근데 여기가 뭐예요? 그게 자꾸 넓어져서 어떻게 해요? 기노스코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17, 18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피기노스코 에피그노시스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진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굳건히 서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노스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싸워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껴보려고 애쓰고 안 느껴지니까 믿지 않는다고 한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로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구절 있잖아요. 그걸 계속 여러분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식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 뿌려져요. 세상 지식이 자꾸 들어오면요. 세상 것이 뿌려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성경 원리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자꾸 심으면 진리를 거두고요. 쓰레기를 심으면 쓰레기를 거두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심으면 세상 것을 거두게 돼 있고요. 하늘 것을 심으면 하늘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저게 원리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듣는 상태가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지켜야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 상태도 어떻습니까? 지켜나가는데 원수가 자꾸 방해를 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묵상, 말씀 고백의 원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고 숙고한다. 먼저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숙고를 자꾸 한다. 자,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2,000가지나 6만가지를 생각한대요. 12,000. 적게 생각하는 사람 12,000. 많이 한 사람 6만가지 생각한대요. 그 중에 80%는요, 부정적인 쓰레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고, 망할라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80%가. 근데 또, 그 다음날에는요, 어제 했던 90%를 또 생각한대. 그 어제 한 거 90%에다가 5%만 오늘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린 거예요. 이게 정신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내용을 성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말해야 됩니다, 이걸. 속으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방해놓지 마. 떠나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도 자꾸 하시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지?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나를 안아준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보고 웃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니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는도다.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예, 양을 안 했지요? 그래서 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예, 묵상하십시다. 예, 그래서 믿기만 하라. 예, 찬양하겠습니다.